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이라크의 제2도시인 모술 탈환을 위해서 이라크에 병력 600명을 추가 파병합니다. 모술은 이슬람 순위파 과격 무장 세력인 아이슬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28일 기자들에게 병력 증강은 아이슬을 고립시키고 붕괴시키기 위해 전개 중인 연합군 작전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관리는 이번에 병력 615명이 추가되면 이라크에서 아이슬 소탕 지원에 투입된 미군은 총 5,262명으로 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추가 병력이 몇 주 안에 이라크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추가 미군 병력이 이라크 병력과 쿠르드족 민병대의 군사훈련과 자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북한의 핵실험과 이로 인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토인 카멜레리 교황청 외무차관은 27일 제60차 국제원자력기구 IAEA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 교황이 이같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카멜레리 차관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핵화 협상 재개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IAEA가 북한의 핵폐기 검증이란 중대한 역할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카멜레리 차관은 이어 핵개발 등 군비 경쟁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국가의 돈을 전용하게 하고 국민의 민생을 개선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 지도자들은 북한 정권이 많은 국가 자원을 국민이 아니라 핵미사일 개발에 허비해 무고한 주민들만 계속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은 그러나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70차 유엔 총회에서 핵미사일 개발이 미국의 적대주의 위협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포기할 뜻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관리들은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았을 때에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았다며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 뜻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주장은 3대 세습을 인정받기 위한 정권 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7일 쿠바와의 국교를 단절한 지 50여 년 만에 고위 외교관을 쿠바 주재 대사로 지명했습니다. 새 대사로 지명된 제프리 드로렌티스는 지난해 7월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다시 문을 연 미국 대사관에서 근무해온 직업 외교관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그보다 적임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드로렌티스 지명자는 미 연방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강력히 반대해온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특히 공화당 소속으로 쿠바 이민자 가정 출신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아바나 주재 미 대사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제안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는 모든 대사에 반대할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쿠바 주재 미국 대사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1960년에 임명했던 필립 본살 전 대사 이후 그동안 공석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옮겨진 미사일에 의해 격추된 것이라고 국제진상조사단이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앞서 네덜란드 안전위원회가 이 말레이시아 여객기는 러시아제 부쿠 미사일에 의해 격추됐다는 수사 결과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국제조사관들은 미사일이 발사된 지역은 친러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곳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조사에서는 사고 부근 320km 지역에서 로켓이 발사됐음에 틀림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로켓을 발사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오는 11월 파키스탄에서 개최되는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정상회의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샤리아르 알람 방글라데시 외무차관은 28일 파키스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은 채 어느 한 국가에 의해 반복되는 내정 간섭으로 방글라데시는 이번 정상회의에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9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어머니가 두 명에 아버지가 한 명인 아이가 태어났다. 무슨 이야기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하게 되는데 위의 아기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난자 제공자 등 이 세 명의 유전자가 결합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중추신경계가 서서히 파괴되는 유전성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의료진은 엄마의 난자에서 희귀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변이를 제외한 핵만 추출해서 다른 여성의 정상적인 난자에 주입한 뒤에 아버지의 정자와 체외 수정을 시킨 겁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의 생체 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수술은 미국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로 승인을 받지 못해서 이웃나라인 멕시코에서 수술이 이루어졌는데요. 현재 이 새부모 아기에 대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아기에게서 부모의 유전병이 나타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대신 다른 어떤 병이 생길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는 점과 또 앞으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맞춤아기가 탄생할 가능성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윤리적 문제 또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의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인지 신의 영역을 침범한 인간의 오만인 것인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0도 기록하고 있고요.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9월 29일 목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6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그 밖의 해상에서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4도, 신의주 10도에서 22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6에서 24도, 함흥 12도에서 20도, 끝으로 청진은 9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페기 마치의 노래입니다. I will follow him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그를 따르리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1994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출범시킨 오슬로 협정을 이끌어낸 주역 시몬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수요일 타계했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의 생애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의 역사 그리고 현황 짚어보겠고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러시아에서 이동해온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것이라고 국제조사단이 발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가장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으로 평가되는 난징시가 이 시내 호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주택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조치를 발동했다는 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의 타계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이 수요일 향년 93세를 일기로 이스라엘 테라비브에서 숨졌습니다. 페레스 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분쟁 완화 그리고 평화 구축 노력의 앞장선 공로로 지난 199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고요.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이 민간인 최고 상훈 가운데 하나인 미국 대통령 자유 훈장도 받았는데요. 최근에 이 뇌졸중 병세가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전 대통령, 미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아주 높게 평가하는 인물이라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 애도 성명을 통해서 이 세계에는 인류 역사를 바꾸는 몇 안 되는 인물이 있는데 내 친구 시몬이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면서 그는 인류에게 옳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지평을 넓히고 우리 인류 자신에 대해서도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만든 사람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이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큰 꿈을 꾸면서도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찾아내서 그 꿈을 성취해온 인물이라면서 그의 일생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금요일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이 페레스 전 대통령 장례식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참석합니다.
네. 자, 페레스 전 이스라엘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것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텐데요. 네. 이 관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난 93년이었는데요. 당시 이차크 라빈 총리가 이끌던 이스라엘 정부의 외무장관이었던 이 페레스 전 대통령이 야세르 아라파트가 이끌던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이 PLO와의 협상을 통해서 이 팔레스타인 잠정자치 확대에 관한 원칙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립과 운영에 동의하고 외부 간섭 없는 자치 활동을 인정했는데요. 이걸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백악관 앞뜰에서 이 협정문에 서명했고요. 앙숙과도 같았던 이 양국이 이처럼 화해한 건 미국의 시사 주간지 타임이 20세기 최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을 만큼 극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듬해 이 라빈 이스라엘 총리와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 그리고 양측의 협상을 주도했던 페레스 당시 외무장관 이렇게 세 명이 공동으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었습니다.
네. 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인정을 받은 게 20여 년 전의 일인데요.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범을 계기로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진행된 양측의 평화협상은 막판에 협정문 조율 과정에서 결렬됐고요. 2003년에는 미국과 러시아, 유엔 그리고 유럽연합이 중재하는 중동평화프로세스가 출범해서 2005년까지 평화정착을 목표로 진행됐는데요. 하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페레스 전 대통령이 이스라엘 외무장관으로 있을 당시와는 달리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내에서 과격파가 주도권을 쥐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극우파인 아리엘 샤론 총리가 정권을 잡는 등 이 정치 상황이 급변하면서 더 이상 이 대화 노력이 진행되기 힘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평화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면서 팔레스타인 측이 독자적으로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네, 2011년 이후 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유엔 가입과 동시에 독립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에 반대하는 이스라엘과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유엔 산하 기관인 유네스코 회원 자격까지는 얻었지만 유엔 회원국 가입 신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이사국들의 반대로 반려됐는데요. 그러다 2012년에 이 총회에서 비회원 업저버 그러니까 이 초청국 지위로 유엔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그동안 이 고대해왔던 국가로서의 지위를 사실상 부여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이 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군과 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은 뭐 지금도 각 자치지역과 정착촌을 서로 공격하면서 이 충돌을 빚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중재로 이 평화협정을 맺는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추락한 말레이시아 MH17 여객기 격추 사건을 조사해왔던 이 국제조사단이 수요일 네덜란드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국제조사단은 이 통신 감청과 또 목격자 증언 등을 토대로 이 사고 여객기가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 쪽으로 이동해온 부쿠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개발한 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부쿠 미사일 시스템에서 발사된 9M38 미사일에 의해서 격추된 건데요. 조사단은 특히 이 당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친러시아 반군이 이 지대공 이동 미사일의 배치를 요구했고 이후에 이 반군 점령 지역에 미사일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단은 그러나 이 누가 이동과 발사 명령을 내렸는지는 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객기가 추락했던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출발해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이 말레이시아 항공 MH17 여객기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상공에서 미사일에 격추됐는데요. 이 도네츠크는 당시에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 반군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입니다. 승객과 승무원 298명 전원이 사망했고요. 사망자의 3분의 2가 네덜란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호주, 우크라이나, 벨기에 등 총 5개 나라가 참여하는 이번 국제조사를 네덜란드 정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객기 추락 원인을 놓고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로 격렬하게 맞섰죠.
네. 사고 후에 우크라이나 정부와 서방 측은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은 우크라이나 반군이 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된 것이라면서 러시아 정부와 반군을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군 전투기가 이 공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여객기가 추락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무고한 인명을 300명 가까이 앗아간 여객기 격추 사건이 자국의 소행으로 밝혀지면 국제사회의 비난은 물론이고 이 제재 대상까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양국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최초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보고서는 이번에 처음 나온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1년 전에도 이 조사 보고서가 발표됐었는데요. 당시 조사위원회는 이 말레이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부크 미사일에 맞아서 추락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그뿐만 아니라 이 부크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으로 이동해온 미사일이었다는 건데요. 이로써 러시아 정부는 이 말레이 여객기 격추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국제조사단은 이 여객기 추락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 정부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러시아 군 당국은 이 지난 월요일에 이 말레이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반군 지역에서 발사된 것이 아니라는 이 새로운 전파 탐지 자료를 갖고 있다면서 이 자료를 곧 국제조사단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 국제조사단 보고서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기자회견을 갖고 이 러시아 군 당국의 이 새 자료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미사일이 있었다면 그건 다른 장소에서 발사된 게 틀림없다면서 국제조사단 보고서는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봅니다. 중국 대도시에서 주택 거래가 제한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최근 이 베이징과 난징, 상하이를 비롯한 중국의 대도시에는 이 부동산 경기가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예, 특히 난징시 당국이 신규 주택 거래를 전면 중단하거나 일부 자격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고강도 주택 매매 제한 조치를 화요일자로 발동했습니다. 이 난징시의 호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시내에 집을 사는 게 불가능하고요. 호적을 가졌거나 시내에 장기간 거주한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실거주 필요가 입증됐을 때에 한해서 두 채까지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자, 최근 중국의 대도시에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자, 이유가 뭡니까?
예, 중국의 대도시 거주민들은 대부분 이 중산층 이상의 소득 수준을 갖추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인데요. 외국의 주식시장과 미국, 호주 등의 부동산 시장, 이어서 국제 원자재 시장에 몰리던 이 중국 중산층 주민들의 여유 자금이 국내 부동산으로 모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위축 탓인데요. 때문에 중국 대도시에 집을 미리 사놓으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고 있는 겁니다. 난징의 경우는 올해 초부터 지난 일요일까지 이 새 집을 매매한 수가 10만 5,600건, 기존 주택을 사고판 수가 11만 6,600건에 달해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난징시가 이번에 이렇게 주택거래 규제를 시작하면서 다른 대도시에서도 관련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자, 다른 그 대도시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예, 중국에서는 이런 대도시를 일선 도시라고 하는데요. 통신재경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 매체들은 최근 일선 도시 부동산 과열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잇따라서 특집 기사를 게재하면서 부동산 경기 이상 과열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베이징 시내 평균 주택 매매가는 526만 위안, 미국 달러로 80만 달러에 이르러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이 중심지로 갈수록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베이징 도심을 감싸는 제4 순환 도로를 안쪽에 있는 이 사환 아파트의 경우는 평균 가격이 1,500만 위안, 미화로 225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가 6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이 토론회 다음 날 즉각 선거운동에 복귀해서 상대 후보 비방에 나섰습니다. 오늘도 미국 대선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 상원이 9.11 테러 소송 법안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을 기각했다는 소식, 또 최근 민주당 관계자들의 손전화가 외국 세력에 의해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먼저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후보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자, 하지만 백악관을 목표로 한 선거운동 11월 8일 선거 당일까지 계속될 텐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토론회 다음 날 후보들이 바로 선거운동에 복귀했네요.
네, 화요일 두 후보 모두 경합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는데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동남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동남부 끝에 있는 플로리다주를 찾았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1차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판전승을 거뒀다고 보는데요. 이에 힘입은 듯 클린턴 후보가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밝은 모습으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Did anybody see that debate last night?
네, 전날 토론회를 봤느냐고 클린턴 후보가 묻자 지지자들이 환호로 답했는데요. 클린턴 후보는 이제 한 번은 치렀고 두 번 남았다면서 고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트럼프 후보가 전날 토론회에서 자신의 정책을 자세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줘야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 트럼프 후보가 토론회에 임할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이런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예, 자 트럼프 후보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트럼프 후보는 일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대면서 오히려 자신이 1차 토론회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자제했다는 겁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For 90 minutes, I watched her very carefully. And I was also holding back. I didn't want to do anything to embarrass.
네, 트럼프 후보는 90분 동안 클린턴 후보를 자세히 관찰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참았다고 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에게 망신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본인은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 다른 것 같군요. 여론조사에서도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결과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CNN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ORC가 공동으로 벌인 전화설문조사에서 62% 대 27%로 클린턴 후보가 더 잘했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자, 이번 조사는 토론회를 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데요. 설문 참가자들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사람이 더 많긴 했습니다.
네, 자 대부분의 언론과 정치 전문가들은 클린턴 후보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여러 번 이 트럼프 후보를 수세에 몰아넣었다 이런 평가죠?
네, 클린턴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여성을 모욕했다고 지적했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출생지 문제를 들면서 트럼프 후보를 공격했는데요. 클린턴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He has really started his political activity based on this racist lie that our first black president.
네, 트럼프 후보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시민이 아니라는 인종 차별주의적인 거짓말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서야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바로 2주 전의 일이지요. 미국 헌법은 미국에서 태어난 태생적인 미국인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하지만 귀하 미국인은 다른 선거직에는 출마할 수 있어도 대통령직만큼은 안 된다는 건데요. 자,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오바마 대통령이 출생증명서를 공개했는데도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월요일 토론회에서 그간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And I think I did a great job and a great service, not only for the country, but even for the president in getting him.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출생 증명서를 공개하게 했다면서 미국과 오바마 대통령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출생 증명서를 공개했는데도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한 일, 또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 일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토론회 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토론회가 끝난 뒤에도 이 트럼프 후보의 세금 보고서 공개 문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보통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하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현재 미 연방국세청 IRS의 감사를 받는 중이라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RS 측은 감사 중이라고 해서 세금 보고서를 공개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후보가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예, 이 트럼프 후보가 연방 세금을 몇 년 동안 내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토론회에서 클린턴 후보가 그렇게 주장했는데요. 트럼프 후보도 당시에는 부인하질 않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건 내가 똑똑하다는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물론 연방 세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차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토론회 전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똑같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번 토론회 결과가 어느 정도나 후보들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까요?
네, 클린턴 후보가 잘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지지율이 크게 올라갈지는 미지수입니다. 고정 지지자들의 마음이 바뀔 정도로 트럼프 후보가 못한 건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인데 클린턴 후보가 이들 유동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나 움직였을지는 좀 두고 볼 일입니다.
네. 자, 대다수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이번 1차 토론회에서는 패한 것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 그 만회할 기회는 남아있죠.
예, 앞으로 두 차례 더 토론회가 남아있는데요. 10월 9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트시에서 2차 토론회가, 10월 19일 네바다주에서 3차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 트럼프 후보 측은 전략을 바꾸고 좀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두 번째 토론회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방 상원에서 수요일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미국 법원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시 다뤄졌습니다.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바로 그 법안이죠.
네, 맞습니다. 이 법안의 정식 이름은 테러 행위 지원국에 맞서는 정의인데요. 9.11 테러 희생자 유족이 미국 법원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걸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은 이달 초에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책상 위에까지 올라갔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자 상원에서 이 법안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투표를 수요일에 실시했는데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거부권을 기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회를 통과해서 올라온 안을 대통령이 거부한 거고요. 그 거부한 안을 다시 의회에서 이제 기각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민주당 의원들 역시 이 거부권 기각에 표를 던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예, 맞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민주당 의원인 벤 카딘 의원은 의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9.11 테러 희생자들의 권리와 요구에 더 무게를 둔 의원들의 뜻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족들이 왜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려고 하는 거죠?
네, 9.11 테러범 19명 가운데 15명이 사우디 국적이었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9.11 테러범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9.11 테러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 2001년 9월 11일 국제 테러 조직 알카이다 조직원들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 중심부에 있던 세계 무역센터와 워싱턴 인근 미국 국방부 건물 등을 공격한 사건으로 자, 이날 네 건의 비행기 납치 테러로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왜 이 법안에도 반대한 겁니까?
네, 중동의 이 중요한 우방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전장에서 드론 등을 이용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겠지요.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9.12 테러 희생자 가족들에겐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법안은 미국을 테러 공격으로부터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테러 공격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요일 상원에서는 거부권이 기각됐고요. 하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하원에서도 바로 조금 전에 재가결이 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하원 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에 동참할 뜻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자, 하원에서도 거부권이 기각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중에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때까지 12번의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앞서 거부권이 기각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해킹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인터넷 검색 업체죠, 야후에 보안에 구멍이 뚫리면서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정치권에서 해킹 소식이 들어왔네요.
네, 미 연방수사국 FBI가 민주당 관계자들의 손전화가 해킹당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의 경우 지난 한 달 동안에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해킹 피해자가 누군지 또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졌습니까?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손전화 해킹 피해자 가운데는 선출직 정치인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하후 해킹 사건의 경우는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번 해킹 역시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FBI의 공식 확인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여름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지도부 인사들 가운데 오간 이메일이 또 해킹으로 공개돼서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이 일 역시도 러시아 정부가 관계 있다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인터넷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민주당 지도부 인사들 간에 오간 이메일 수천 건이 공개됐는데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내용이 있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지지자들이 항의하면서 이 데비 와서만 슐츠 민주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임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이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돕기 위해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해킹했다는 의혹이 나왔었는데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해킹 사건과 러시아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네츠의 노래입니다. 내 애인이 되어줘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Be My Baby 함께 감상해 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한반도 관련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엔을 이루고 있는 6개의 주요 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흔히 줄여서 안보리라고 하는데요. 안보리의 가장 큰 임무는 나라와 나라 간 또는 나라 안에 심각한 내전이 발생했을 때 무력 충돌을 막아서 세계를 보다 안전하고 안정된 곳으로 만드는 겁니다. 안보리는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라는 유엔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실제로 집행하는 1차적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임기 제한이 영구히 없는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에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인데요. 이 5개 나라는 안보리 출범 이래 지금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단 2차 대전 종전 직후에는 상임이사국이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그리고 타이완이었는데요. 타이완은 1971년에 중국으로, 그리고 소련은 1991년에 러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개 상임이사국은 어떻게 선정된 걸까요? 그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출범한 유엔의 창설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끔찍한 전쟁이 끝나자 국제사회는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국제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됐고요. 이에 따라서 유엔이 출범한 건데요. 아무래도 전쟁을 종식하는 데 영향력이 컸던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승전국 위주로 상임이사국이 선정된 겁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의 상임이사국들이 빠지고 새로 다른 나라가 들어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요. 몇 년 전부터 유엔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본의 주도로 상임이사국 수를 좀 더 늘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등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은 매년 유엔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5개 나라를 새로 선출해 모두 10개 나라를 만드는 방식으로 꾸려집니다. 비상임이사국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기여도 그리고 지리적 안배 등의 원칙에 따라 할당되는데요. 현재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5개서, 동유럽이 한석, 중남미와 서유럽이 각각 2석씩 배분돼 있습니다. 의장국과 의장은 각 이사국이 영어 알파벳 순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서 맡는데요. 현재는 뉴질랜드고요. 10월부터는 러시아가 맡게 됩니다.
안보리의 기능과 권한.
안보리는 국제 분쟁을 야기하는 일이 생기면 이를 조사하고 외교적인 노력이 실패하고 국제 질서와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고 판단되면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요. 안보리 제재는 주로 경제와 무역 제재로 무역 제재에는 무기 수출 금지도 포함됩니다. 또 여행 금지와 금융 규제, 외교 규제 등도 있습니다. 안보리 결정은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안보리에서 경제나 군사 제재 등 어떤 결정을 내리면 회원국들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제재 결의안보다 수위가 낮은 조치로 의장 성명과 언론 성명이 있는데요.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15개 이사국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만장일치의 합의라는 점에서 해당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I humbly accept the appointment as the 8th Secretary General of this great organization.
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난 2006년 제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락하는 연설 잠시 들으셨는데요. 안보리는 이렇게 유엔의 수장인 사무총장을 선출하는데도 막대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보리에서 먼저 단일 후보 한 명을 뽑아서 총회에 추천하고 이 총회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리는 또 새로운 회원국을 추천할 수 있고요. 국제사법재판소 판사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의사결정 절차.
안보리 회의는 정기 회의를 제외하고 언제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장이나 이사국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어떤 분쟁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가 결의안을 작성해서 안보리에 제출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나 시리아의 지금 상황이 위험하니까 국제사회가 이런 이런 제재를 해야 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면 안보리 이사국은 각국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의안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합니다. 이사국은 각각 한 표를 행사할 권한을 갖고요. 이 결의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5개 상임 이사국 모두를 포함해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임 이사국들에게는 어떤 결정도 거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사국들이 모두 찬성한다 하더라도 이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만 거부하면 그 결의안은 무효가 됩니다. 때문에 5개 상임 이사국들이 국제 평화와 질서를 좌지우지한다는 비난이 적지 않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한반도.
유엔 안보리는 지금까지 7차례 북한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5건은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장 성명은 총 4차례 채택됐고요. 2000년대 들어서 안보리가 언론 성명을 채택한 건 11차례인데요. 이 가운데 10건이 모두 올해 채택됐습니다. 한편 한국은 지난 1996년부터 97년까지 한 차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고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또 한 차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동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사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ning behind, running behind on something입니다. So it's another day where I get to spend some time with you to talk about today's phrase, running behind. Let's find out what it means and how you can use it. 그럼 제가 알렉스와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He is not here yet.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15 minutes?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Sure thing.
네, 본문에서 제가 알렉스에게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오늘 연설하실 분 아직 안 오셨니?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참석한 사람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라고 하니까 알렉스가 He is not here yet.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아직 안 오셨어. 차가 많이 막힌다고 15분 정도 늦는다고 전화를 하셨어 라고 합니다. 그러자 제가 15 minutes? 15분? 이라고 다시 물어보니까 알렉스는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다행히 예정보다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 괜찮을 거야 라고 저에게 안심시키고 있네요. 이에 제가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아, 다행이다. 연설하실 분 도착하면 바로 내게 알려줘 라고 말하자 알렉스는 Sure thing! 물론이지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s the keynote speaker here yet?
He is not here yet.
I'm worried that we might leave our attendees waiting.
I got a call from him telling me that he is stuck in traffic and will be 15 minutes late.
15 minutes?
It's going to be okay because luckily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so it should be fine.
Phew. Well, if he arrives, let me know as soon as possible.
Sure thing.
오늘의 영어 표현은 running behind. Running behind on something이죠. When you are running behind, it means that you are late or falling behind the scheduled plan to complete something. 네, running behind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어지다, 정해진 기준에 못 미치다 또는 뒤처지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차를 타야 하는데 제때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We are running behind schedule and if we don't hurry up, we will miss the train.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 서두르지 않으면 기차를 놓칠 것 같아 와 같이 쓸 수 있겠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이 있습니다. So when something is behind schedule, it refers to having failed to do something by the appointed time, especially the time given on a written plan. The behind schedule은 할 일을 정해진 시간까지 제대로 해내지 못하다, 다시 말해서 일정에 맞추지 못하다 라는 뜻인데요. 그럼 예문을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예상보다 자꾸 늦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We have to finish soon or we will fall behind schedule 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서둘러 빨리 끝내지 않으면 계획된 시간에 맞추지 못할 거야 라는 뜻이죠. 오늘의 영어 표현 running behind 뒤처지다, 늦어지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가 가져올 영향이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는 화석 연료의 연소와 냉각에 사용되는 수소 불화탄소 사용 등 온실가스 배출을 일으키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일어납니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산업사회 이전과 비교해 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 이내로 유지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려면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12일 전 세계 195개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파리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차지하는 55개 나라가 비준을 해야 합니다. 세계 2대 경제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3일 중국 항저우에서 만나 파리 협정을 비준했습니다. 두 정상은 새로운 기술 개발과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에 협력을 강화하고 수소 불화탄소의 소비와 생산을 줄이며 화석연료 대신 저탄소와 기후 탄력적인 경제 구조로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두 나라가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오늘날 세계는 파리 협정의 영향력 발휘에 매우 가까워졌고 미래 세대에겐 기후 변화로 인한 위험한 영향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안에 협정 발효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바람대로 미국과 중국은 다른 나라들이 파리 협정을 조속히 비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이 문제가 시급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지체 없이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